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거듭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타당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 내 사드는 관련국들의 방어 수요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들, 특히 사드 배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회담을 시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중국이 주요 해역에서 항해 자유작전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청문회에서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계획 법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남아시아 우방국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중국해 분쟁도서 인근에서 미 해군의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계획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 에조르와 라카 지역을 공격할 계획이라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보르다프킨 제네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시리아군이 ISIL과 알누스라 전선 등 테러 단체들과의 전투에서 이룬 성과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르다프킨 대사는 러시아 전투기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이 이미 팔미라를 해방시킨 데 이어 데이르 에조르와 라카로 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르 에조르 지역은 여러 유전시설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로 ISIL이 수개월째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프랑스 평화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교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프랑스 평화회의는 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안은 양측 간 직접 협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전제 조건 없는 양자 협상에 즉각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떠한 다른 외교적 시도도 팔레스타인을 직접적인 협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발표는 다음 달 말 파리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57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양국 간 무역과 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쿠바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쿠바와의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에너지와 교육, 금융서비스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또 쿠바가 의미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의 시기로 진입함에 따라 영국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쿠바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에 대한 영국의 수출은 25%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쿠바를 여행한 영국인은 16만 명으로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란은 미국 내 동결 자금이 해제될 수 있도록 유엔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주 미국 내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는 2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이란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사건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국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엔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북제재 철저한 이행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Relentlessly building pressure on North Korea, working principally with our key allies, Japan.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 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수단 미사일에 잇따른 발사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추가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2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잇따른 실패에도 발사를 계속 감행하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북한이 곧 추가 발사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무수단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엔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발씩 추가 발사했지만 모두 공중폭발이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변인은 무수단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고 무기 운용 조직과 같은 것도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시험 발사 차원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폭발력을 높인 핵실험에 나설 경우 중국의 반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수단 재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김정은이 앞으로 한 일주일 내에 굉장히 고심에 찬 결정을 할 것 같은데 핵카드도 사실상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수단의 재발사나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연이은 실패에도 무수단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데 대해 대내외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무리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가 지시한다 때려서 단시간 내에 무리하게 재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 대회에 실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연관돼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잇따른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이란에서 실험을 마치고 지난 2007년 실전 배치까지 한 무기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으로선 이번 실패를 계기로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세 번의 미사일 발사에서 폭발하거나 추락하거나 또다시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미사일 엔진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 싶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점에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과연 무기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무수단 미사일 수는 30기에서 50기로 추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미사일 발사에 계속된 실패는 북한 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엔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se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which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굳건히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도발적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물리려는 국제적 결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intend to raise our concerns at the UN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resolve remains firm.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며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무책임한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장관은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왕이 부장과 자신은 북한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데 완전히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핵 6자회담 재개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자회담 재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계속 필요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 2270호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현재 한반도가 고위험기에 놓여 있다며 각국이 결의안 2270호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어김없이 집행하고 이것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 추진을 막는 절실하고 근본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이 재개되길 희망하며 재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상황과 남중국해 분쟁 등 아시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영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특히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좀 더 적극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가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사드는 유관 국가의 실질적인 방어 수요를 초월하는 것으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관련국들은 북한의 행동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의 구실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사드 배치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과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사실상 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중러 두 나라가 상호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월 중국 방문 문제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현재 대북 제재 철저한 이행 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송금을 차단하고 불법 활동에 나서는 북한 외교관들의 추방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2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각국에 권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entlessly building pressure on North Korea, working principally with our key allies Japan and Korea. We're working in various ways to cut off all the revenues going to the regime. For example, they have, as you know, overseas workers.
블링컨 부장관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주로 협력해서 북한에 대해 집요한 압박을 가하고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구체적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의 북한 송금 차단에 나서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 북한이 식당과 사업체를 세워 정권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체들을 찾아내 각국이 이 돈줄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위 북한 외교관이라는 자들이 불법 물품 조달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고 있다며 외교 업무를 보지 않는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 밖에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 각국이 사절단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제 행사에 북한 측 대표를 초청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노력에 미국, 한국, 일본 삼각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the three of us working together on these issues are a very significant and powerful force. So we share the view that these countries are at the heart of everything we're doing. Those two alliances.
블링컨 부장관은 미, 한일 세 나라가 이런 문제들에 함께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세 나라는 점점 더 협력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 한일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도 집중 조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큰 역할을 한 뒤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하고 당국자들이 구두로도 이행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인 점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집중적으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법과 유엔 제재 결의가 결합되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가 국가 전복 음모와 간첩 행위를 했다며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씨가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정치 체제를 헐뜯으면서 제도 전복을 책동했고 한국의 북한의 당과 국가 군사 비밀을 소집 제공하는 국가 전복 음모와 간첩 행위를 감행한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 옌지에서 북한 라선시를 오가며 무역과 호텔업을 운영한 사업가로 지난 1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라선에서 전직 북한 군인으로부터 핵 관련 자료 등이 담긴 USB와 사진기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억류한 외국인을 언론에 공개해 압박을 시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탈북자 단체와 비정부 기구 등이 모여 북한 정권 붕괴 후 탈북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서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서 수령 제일주의가 쇠퇴하고 체제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미한일 전략회의에서 세 나라 대표들은 북한 체제 붕괴 이후 탈북자 역할을 강조하는 서울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 만입니다. 미한일 대표들은 한국 정부와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된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통일 과정에서의 탈북자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통일은 노동당 독재 정권과의 통일이 아니라 북조선 인민들과의 통일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지원하는 자유통일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김 대표는 통일 과정에서 탈북자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붕괴 시 노동당에 의한 아류 독재 정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국형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과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된다 해도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의 무질서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통일의 주체에 북한 주민들이 의사가 반영되고 북한 주민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김 대표는 아울러 지난해 북한의 인권 개선 요구를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김정은 정권은 반성은커녕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조성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선 혁명적 수령관과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려는 현상은 물론 수령제일주의가 아닌 장사제일주의, 외화제일주의 바람이 일고 있다면서 장사만이 살 길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배급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너진 가운데 스스로 시장 원리에 눈을 떠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런 모습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 직전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선언 발표에 앞서 진행된 전략회의에 참석한 니시오카 츠토무 일본 동경기독교대학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미사일 도발 등의 해결책은 북한의 자유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한국과 북한 주민이 하나 되는 통일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납치, 핵, 테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자유 도입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자유 통일의 졸호의 기회가 와 있는데.
한편 북한 자유주간 대회장을 맡고 있는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올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이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만큼 내년 제14회 북한 자유주간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 계획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북한 자유주간을 평양에서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UN이 밝혔습니다. UN은 올해 BCG와 홍역 등 백신 8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94% 이상이라고 UN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일상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 적게는 93.7%, 많게는 98.5%의 주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1년에 4차례 북한 94개 시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백신을 포함해 23가지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을 대상으로 설사와 폐렴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경구제 소화염 50만 개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3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어린이 백신 등 필수 의약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보건 사업에 총 45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한 살 미만 북한 어린이 36만 3천여 명에게 백신을 지원하고 임산부 37만여 명에게 파상풍 톡소이드 백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개비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BCG와 홍역, B형 간염 등 8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번 주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예방접종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백신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는데요. 유엔은 특히 예방 접종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방 주사를 꼭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 접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4주 안에 결핵 예방주사인 BCG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요. 6개월 안에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또 생후 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뇌수막염 백신을 맞아야 하고요. 2개월에서 만 6세 사이에는 소아마비 예방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또 폐렴 구균,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일본내염 등도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백신입니다.
네, 이 생후 4주 안에 결핵 BCG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또 6개월 이내에 B형 간염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그 접종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가요?
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백신은 몇 번씩 나눠서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효과를 보려면 이 접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안 맞게 되면 노출됐을 때 감염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네. 앞선 보도에서도 전해주셨는데 북한의 예방접종률 상당히 높더군요.
네, 제가 방금 보도해드린 대로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94%를 넘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예방접종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북한 어린이 BCG 예방접종률은 98%였습니다. 유아의 필수적인 백신인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접종, 즉 DPT 1차와 3차 예방접종률은 각각 94%와 93%를 기록했습니다. B형 간염,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도 99%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 예방 접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건 북한에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예방 접종 실태 자료에 따르면요, 북한에서는 루벨라, 즉 풍진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풍진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죠.
예, 이 풍진 백신을 안 맞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풍진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 풍진은 발열, 발진이 일어나는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이 합병증으로 관절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 중에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산을 하거나 아기가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주사를 맞으면 커서도 항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맞지 않았다면 임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풍진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체의 유무는 피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항체가 없더라도 임신 중에는 풍진 예방 주사를 맞아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이 태아가 기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이 이제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지는데 임신 중에 맞아서는 안 되는 예방 주사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홍역, 볼거리, 수두, 자궁 경부암 백신 예방 주사도 절대 임신 중에 맞아서는 안 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 예방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네. 자, 앞서 유니세프는 이 세계 백신 면역 연합과 함께 올해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총 8종의 예방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들을 지원할 예정이죠?
네, 우선 취약계층 36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BCG 백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홍역과 B형 간염, 파상풍 디프테리아 TD,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IPB, 또 소아마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개비는 북한 취약계층 36만 명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소아마비 백신인 펜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예방 접종 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예방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접종 부위를 청결히 하고요. 또 접종 후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두통이나 근육통, 발열 정도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2, 3일이 지나도 열이 계속 나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김현진 기자와 함께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한 주의 사항 또 알아둬야 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탈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북한 자유화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제14회 북한 자유주간 선생님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회의실. 북한 자유주간 주최로 북한 주역들이 말하는 북한 자유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탈북민들의 시각에서 북한 내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인데요.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사실 다 우리 탈북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 북한을 떠나자 우리 어디 가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온 가족과 온 친척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엄중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13명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북한 내부가 그만큼 흔들리고 또 이런 정권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반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이런 길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역할을 오늘 토론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어젠다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데요. 토론회에 앞서 수잔 솔티 미국 자유북한연합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It's hard to believe that we it took us so long.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 정권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인권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finally acknowledged by the world that that's happening, and it's because of your bravery and your speaking out.
그러나 이제라도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처럼 용감하신 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o for this North Korea Freedom Week, this 13th annual North Korea Freedom Week.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북한 자유주간에서는 저희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 또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우리 탈북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NK 지식인연대의 김홍광 대표가 맡았는데요. 김흥광 대표는 북한의 내부 변화의 동인과 가속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외부의 소식, 즉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변화를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북한 내 USB를 포함한 이런 걸 들이보내는 이런 그 유익단체, 북한 보고말을 하는 단체, 그리고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중국에서도 구출해오는 단체, 그리고 대북 전단지를 날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고발하고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단체, 그리고 대북 라디오를 하는 단체, 사생결단에서 노력할 때 북한의 변화가, 북한 체제의 붕괴가 오니까.
이어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 그리고 성통만사의 김영일 대표 등 6명의 토론자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토론자들은 각자 소속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통만사의 김영일 대표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데 목적을 둔 성통만사의 외부 정보 유입 활동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고,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북한 독재정권 붕괴에 초점을 맞춘 민간 대북방송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성민 대표입니다.
민간 대북 방송들이 끊임없이 시작 때부터 요구하는 게 있죠. 주파수의 적세로부터 풀어달라. 저희들 스스로에게 하는 요구이기도 한데 전파 임대를 하는 게 곧 자금 문제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서이구 제재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파수 내주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더 강력히 그 문제를 좀 촉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의열 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결의열 통일연대의 자료와 정보 제작 및 유입 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고,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북한군 중하층과 제대 군인들의 조직적 결속을 목표한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활동과 향후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정훈 대표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 6차례 걸쳐 북한 내부에 노트캐를 8,000대 투입을 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9볼트 전압, 전기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의 변화를 어떻게나 북한 주민들이 봐야 한다. 그래서 배터리로 볼 수 있는 노트캐를 8,000대를 투입했고 그들에게 다양한 변화들을 또 정보들을 끊임없이 노트캐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들여보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NK지식연대의 박건하 부대표는 북한 내부로의 정보선을 구축해 외부와의 쌍방향 정보 흐름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대해 그리고 자유통일문화연대의 도명학 대표는 한류 문화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친남한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유통일문화연대의 활동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북한 자유주간의 모든 행사는 민간 대북방송인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에 대응해서 미군도 순찰 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중국의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남아시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된다는 소식, 영국 외무장관이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한 소식과 마지막으로 지난해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체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남중국해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고 돌아온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블링큰 부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등 일방적인 영유권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인데 얼마 전에 미국이 처음으로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양 순찰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네, 이달 중순에 필리핀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그런 사실을 처음 공개했었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달 초에 두 번째 순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군 항공모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이 필리핀에 정찰 비행정을 제공하고 이 통신 감시 장비 개선을 돕는 등 이 필리핀이 해양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또 베트남에도 무기를 장착한 순찰함을 제공하고 이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 협력을 확대 중입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그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과 이 합동 순찰을 벌이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응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상원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주변 순찰 활동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비정기적으로 순찰 작전을 수행하고요. 정확한 횟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새 법안은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기적인 순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순찰 활동을 하는 걸로는 중국에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다면서 순찰 활동을 더 늘려야 한다고 청문회에서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경우 미국이 인공섬 주변 순찰을 강하게 늘려나가는 것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은 이 주권 침해라면서 군사적인 대응까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상원에 제출된 법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미국 의회가 의도적으로 남중국해의 긴장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해양 안보 우려를 야기하는 게 오히려 중국이라는 지적인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전투기까지 보내면서 이 주변국들의 우려가 더 높습니다.
네, 미국은 남중국해 그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예, 미국 정부는 다른 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이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 국제법에 보장된 이 항행의 자유가 중국의 조치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 해군의 순찰을 늘려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남중국해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지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뭐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남중국해는 이 전 세계 해상 상업 물동량의 절반 정도가 거쳐갈 정도로 중요하고요. 지하 자원도 아주 풍부하게 매장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베트남 주변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이 석유 시추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베트남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이 남아시아 의류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앞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군요.
네, 보고서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이 사회적인 측면도 보고 있는데요. 남아시아 의류산업 점유율이 늘면서 이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현지 여성들을 위해서 시급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의류 시장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이 동아시아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나라들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 있습니다.
네. 남아시아 여성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 아무래도 뭐 의류 공장에서 여성들이 많이 일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여성들의 취업 비율이 아주 높은데요. 스리랑카의 경우는 의류 산업 노동자의 3분의 2가 여성들이고요. 인도와 방글라데시도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인구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건데요. 세계은행 관계자는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남아시아 국가의 여성 노동인구 비율이 계속 주는 추세였다면서 하지만 의류 생산이 늘면서 요즘은 증가하는 추세로 역전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남아시아 저소득 국가에서 여성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 어쨌든 긍정적인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 노동인구의 여성 비율이 늘어나면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는 건 물론이고요. 여성의 교육률이 높아지고 어린 여자 어린이의 조혼 같은 문제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산율도 낮아집니다.
네. 자,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높아졌고요. 이제 남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중국과 인건비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날까요?
예, 남아시아에서 인건비가 가장 낮은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이 시간당 임금이 50센트 정도고요.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도도 1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2달러 50센트 정도로 이들 국가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남아시아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지난 2013년에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에서 불이 나서 이 1,100명이 사망한 사건은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었는데요. 이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은 이후에 안전 규정 그리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안전 등의 생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남아시아 의류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외국 기업을 유치하거나 국제적인 무역 협정 등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근로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거의 6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이 어제 쿠바 아바나에 도착했는데요. 영국 외무장관의 쿠바 방문은 1959년 쿠바 혁명 후 처음입니다. 해먼드 장관은 어제 쿠바에 도착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쿠바와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미 에너지, 교육, 금융 서비스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발표한 이후에 다른 서방국들도 쿠바와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발표에 이어서 지난달 직접 이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1928년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으로는 처음이었고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지난달 아바나를 방문하고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이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쿠바가 중대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시기를 맞은 가운데 영국은 이 새로운 관계 구축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쿠바 정부 또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영국과 쿠바 이 두 나라 간의 교역도 이미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예, 영국 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에 대한 영국 수출은 25% 증가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또 지난해 쿠바를 여행한 영국인이 16만 명으로 이 캐나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이번 쿠바 방문 중에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서 인권 문제, 또 지카 바이러스 사태 등 국제적인 보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끝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샌버나디노라는 작은 도시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일어나면서 14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체포가 있었군요.
네, 미국 연방수사국이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3명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들 3명은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 범인 가운데 한 명인 이 사이드 리주안 파룩의 가족입니다. 이 파룩의 형인 사이드 라힐 파룩, 그의 아내인 타티아나 파룩, 그리고 타티아나의 여동생인 마리아 체르니크인데요. 이 마리아 체르니크는 테러범 사이드 파룩의 친구인 엔리케 마르케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사기 결혼과 공모, 허위 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 국적인 마리아 체르니크가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엔리케 마르케스와 허위로 결혼했고요. 이 사이드 라익 파룩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증인을 서는 등 이 사기 결혼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엔리케 마르케스 역시 앞서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 체포됐는데요. 역시 사기 결혼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 체르니크가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이 가짜로 결혼하고 매달 200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올해 24살인 이 마르케스는 캘리포니아 총기 테러범 사이드 파룩과 또 다른 테러를 모의했고요. 파룩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테러에 사용된 소총 두 정을 마르케스가 구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파룩과 마르케스가 어떤 테러를 꾸며섰나요?
예, 마르케스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그리고 대학에서 총기 난사 테러를 벌일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케스는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캘리포니아 테러범 사이드 리즈완 파룩의 가족과 또 친구가 체포됐는데요. 자, 여기서 파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예, 파룩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 파키스탄계 미국인인데요. 지난해 12월 2일에 아내 타슈핀 말릭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총기 난사 테러를 일으켜서 14명의 사망자 그리고 20여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 파룩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 달아나다가 경찰과의 총격전을 벌여서 숨졌고요. 아내 말릭 역시 이 과정에서 사망했는데요. 말릭은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장했고 파룩과 결혼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네. 자, 이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은 9.11 테러 이후에 미국 땅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범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테러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두 사람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급진화를 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당국은 파룩 부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급진 사상에 빠졌을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우발적으로 테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인근 사격장에서 여러 차례 사격 연습을 하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의 조직이나 단체의 지시로 테러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온 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 남북도와 황해도, 함경 남북도에서 5에서 30mm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양 최저 13도, 최고 21도, 남포 최저 12도에서 최고 20도, 신의주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0도, 강계 최저 8도, 최고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11도, 최고 17도, 개성 최저 11도, 최고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9도, 최고 16도, 해산 최저 5도, 최고 14도, 풍산 최저 1도, 최고 12도, 원산은 최저 9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6도, 최고 12도, 선봉 최저 3도, 최고 1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거듭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타당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 내 사드는 관련국들의 방어 수요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들, 특히 사드 배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회담을 시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주요 해역에서 항해 자유작전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계획 법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남아시아 우방국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중국해 분쟁도서 인근에서 미 해군의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계획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 에조르와 라카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보르다프킨 제네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시리아군이 ISIL과 알누스라 전선 등 테러 단체들과의 전투에서 이룬 성과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르다프킨 대사는 러시아 전투기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이 이미 팔미라를 해방시킨 데 이어 데이르에조르와 라카로 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르에조르 지역은 여러 유전시설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로 ISIL이 수개월째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휴전 위반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국제감시단이 밝혔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우크라이나 휴전특별감시단을 이끌고 있는 에르투그를 압박한 단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에 우크라이나 동부폭력사태가 다시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박한 감시단장은 휴전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접수된 위반 사례 가운데 이달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감시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4천 건 이상의 휴전 위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500건은 금지된 중화기가 사용됐습니다. 압박한 단장은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적대 행위 중단과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프랑스 평화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교의 주요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프랑스 평화회의는 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안은 양측 간 직접 협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전제 조건 없는 양자 협상에 즉각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떠한 다른 외교적 시도도 팔레스타인을 직접적인 협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발표는 다음 달 말 파리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57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양국 간 무역과 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어제 쿠바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쿠바와의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에너지와 교육, 금융서비스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또 쿠바가 의미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의 시기로 진입함에 따라 영국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쿠바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